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북한에 가 있어야 되는데 좀 상황이 예민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북한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것을 읽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늘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저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저희 아버님이 평생 우리 가정장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고 이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으로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야 다 했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예배는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이때부터 진정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1절에서 하나, 2절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제사 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제물이 있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물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릴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진정한 회복, 그것이 곧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고 우리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무엇이 부흥입니까? 무엇이 회복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민족적으로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중요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훨씬 광범위한 역사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치 1999년에서 1년 더하면 2000년이 된다든지 1900년에서 100년을 더하면 2000년이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2000년대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영적으로 심각하고 광범위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어야만 우리의 목회가 비전이 있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세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벗어나서 피해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목회 현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땅, 남북이라는 상황, 우리의 목회 현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엄청난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하는 2000년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AD와 BC의 사건 같은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것을 가리켜 역사가 AD와 BC가 갈라졌듯이 이 2000년대 도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숨은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적인 발상을 한다든지 영적인 도전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것과 맞물려서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잡고 목회를 해갈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뭐니 뭐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입니다. 목회의 비밀은 하나예요. 뭐 아무리 방법론을 많이 갖다 대도 결국 비결은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죠.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목회 전략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를 목회할 때도 그런 몇 가지 단계가 내 안에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첫째, 우리 온누리교회 목회를 할 때 보면 처음에 시작은 선교적인 비전과 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훈련이라든 목회 성립 과정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가정이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돌아와서 한 1년 정도를 문을 닫고 교회를 했습니다. 12명을 택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들이지 않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 12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전부 포기하고 골프 포기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3개월 후에 문을 한번 열었습니다. 24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방향으로 철저하게 또 훈련을 했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다 뺐습니다. 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드렸습니다. 6개월 후에 문을 또 한 번 열었습니다. 한 40명. 그때는 첫 번째는 배가가 잘 됐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좀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후에 교회를 오픈할 때는 약 80여 명이 됐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1985년 10월, 그러니까 지금 꼭 금년이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교회가 정식으로 창립한 지 우리는 지금 금년이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이 훈련, 말씀 훈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니까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근데 말씀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을 열심히 하면 굉장한 변화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상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많고 훈련도 많은데 이 머리만 커져요. 귀만 높아지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안식년 때였습니다. 제가 안식년 1년을 가면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헌금도 있는데 안 돼요. 사람도 있는데 안 돼요. 훈련도 있는데 안 돼요. 나를 지를 않아요.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그런 것들 눈치채지 못하지만 목회자인 나는 그걸 알죠. 여러분, 비행기는 일정한 시간에 날아야 돼요. 그 일정한 시간에 날지 못하면 비행기는 자동차가 돼요. 그냥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비행기는 날아야 돼요. 교회는 날아가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비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도시의 뒷골목을 돌아다니는 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 1년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목회에 새로운 시야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목회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을 대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사역이 붙으니까 날기 시작을 해요. 비상을 합니다. 굉장히 놀랬습니다. 나도 놀래고 우리 교인들도 놀랬습니다. 저희는 돌아와서 서리 집사를 다 없앴습니다. 안수 집사만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직분이 참 문제입니다. 직분이 교회 성장에 공헌도 했고 직분이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장로 제도라는 것이 한국교회를 성장도 하게 했고 장로 제도가 한국교회의 성장을 막고 그 성숙을 막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령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구름떼처럼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들이 오는 것일까?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 2,000명까지 청년들이 와 있어요. 30대 전후반 사람들. 제가 그분들과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교회는 비전이 중요하구나. 미션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진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쳐 비전하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그 교회 가면 있다. 그 목회자에 가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앞만 가봐도 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 목회를 대담하게 도입을 해서 해보니까 교회가 날기 시작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커져도 문제가 생겨요. 일이 나도 문제가 생겨요. 불안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일이 일어나도 안심이 되고 안 일어나도 안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꿨습니다. 저녁 8시면 아예 잡니다, 난. 그리고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은 다 새벽에 오라고 그러고 당회도 새벽에 합니다. 아예 전부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 목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만 계속 강조하면 또 번아웃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사들과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쉽게 번아웃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서 번아웃하면 갈 길이 없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이 기도 목회가 목회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번에 지코의 토마스 왕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주는데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 너희 교회는 갈 때는 거룩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지상에 남아서 살 수 있는 하나의 틀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디사이플십의 목표예요. 선교의 목표예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결국 거룩한 삶으로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그런 영성의 깊이에 있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요. 자유함.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성취해도 괜찮고 성취 안 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목회 성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내 삶이 거룩해지느냐가 포인트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를 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의 목회가 다양하고 능력이 많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로 가요. 이것은 거룩 이해에 뭐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영적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얻고 더 채우고 더 비법을 발견을 하고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기 위하여,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인가 나의 야망인가, 우리가 왜 목회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나의 야망인가, 말은 거룩하게 다 하지만 내 세큐리티의 문제인가, 내 자존감의 문제인가, 정말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한 영혼이 정말 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것인가, 교인을 성공의 수단으로 보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는가, 그 양들이 변하고 변하고 새로워지는데 목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데니스 레이 목사님과 함께 제가 미국에 강의 설교 세미나 하는 걸 도와주러 갔을 때 그가 한 설교 중에 우리가 왜 강의 설교 세미나에 왔는가, 그 동기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왔느냐 이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한 영혼에게 잘 전해주고 싶은, 순수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망에서부터 왔는가.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 동기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기의 문제. 자,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큰 선을 놓고 이제 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얘기는 제가 다 끝냈고요.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역사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역사를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목회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웬만큼 괜찮은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다가 뭘 자꾸 붙여보고 방을 늘려보고 방 안의 구조를 바꿔봅니다. 마루를 깔아봅니다. 또 벽을 터봅니다. 그러나 그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멋있는 집을 좀 짓고 싶은데 현재 있는 집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아무리 잘 고치고 좋은 재료로 바꾼다 하더라도 구조는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요. 5층을 짓는 건설업자하고 20층이나 60층을 짓는 건설업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5층은 누구든지 웬만한 건축자면 다 짓습니다. 고민 안 해도 지어집니다. 그러나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고도의 설계가 필요하고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하고 60층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는 선이 다릅니다. 60m 이상을 이음새 없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 층의 집을 짓고 싶어 하십니까? 그냥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5층 정도의 목회예요. 거긴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 같은 것이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5층 정도는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멋있고 필요한, 정말 이 정보가 있는 인텔리전트한 빌딩을 짓고자 한다면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생각의 발상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다임 시프트예요. 속도라는 개념이 지금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5년 전의 속도의 개념과 지금의 속도의 개념은 우리의 하나의 과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철학,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롱텀 미셔너리가 참 중요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선교에 있어서는 쇼텀 미셔너리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그 목사 선교사가 참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부터 오느냐? 속도의 개념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선교 현장이나 선교의 방법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과거에 전통적인 OMF라든지 WBT라든지 이런 모든 아주 고전적인 선교단체,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21세기에 신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이 사고구조 틀 속에서는 그것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그러나 이미 이번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는 신세대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40대, 50대, 60대에게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건 가는 세대입니다. 변화도 없고요. 누가 신세대, 20대, 30대에 눈을 돌리느냐 이거예요. 목회적으로. 이제는 농촌, 어촌의 구조라는 것이 옛날과의 개념이 달라요.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이제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북한은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의 문제지요. 지금 동구권이 변하는 걸 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변하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살고 있는 농촌은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연관이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곧 옵니다. 이미 오고 있지요. 변화, 변화의 개념, 정보의 개념. 이제는 도서관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책을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책을 보관하려면 서가가 있어야 되고, 그 서가가 필요한 대리석으로 만든 집이 있어야 되고, 그 종이가 습도에 맞도록 습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도서관의 개념이에요. 주위의 십진법, 또 십이진법, 분류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곧 빠른 시간 안에 다 없어지죠. 이제는 그렇게 땅도 필요 없고 그렇게 많은 책도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와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5년 전에 컴퓨터를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컴퓨터는 뭐 666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거 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무슨 마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떤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정보를 피해보세요. 피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이제는 책 시대도 이미 넘어섰어요. 저희 두란노 서원에도 이제는 CD롬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미. 왜? 이 분명히 5년 후에 나오거든요. 벌써 우리가 지금 CD 한 장에 찬송가 600곡, 복음송가 900곡, CD 한 장에 1500곡이 들어갑니다. 4,500, 4,000에서 5,000 커트의 사진이 들어가는 그 한 장이면 다 끝나요. 지금은 대중화가 안 됐지만 이게 몇 년 안에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요즘 지구촌 세계화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유행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위하여 목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거룩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 우리는 이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추구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무릎으로 나가는 목회보다 더 이상 무슨 목회가 있겠습니까?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말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들어봐야 될 얘기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5층의 그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여러분이 꿈꾸시는 계획하시는 그런 일들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통적인 모델과 선교적인 모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산업구조 19세기, 20세기를 거쳐오면서 가져왔던 목회구조는 하나의 전통적 그런 목회구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그 목회구조 모델은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 지난 시대 5060하고 같아요. 우리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5060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자꾸 시대의 틀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 교회 구조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교회는 80년대, 70년대까지는 안 가겠더라도 80년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이. 지금 우리 생각은 지금 90년대 살고 있지만 2000년대로 이미 가 있어야 돼요. 가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두란노 소원 같은 데 할 때 80년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시작했어요. 한 10년 하고 나니까 강의 설교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이미 다 해요. 두란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하고 있는데 교회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목적은 완성된 거예요. 2000년대 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3, 4년에 다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역할 다 끝났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앞질러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길목을 잘 잡고 그물을 딱 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고기가 오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틀을 자꾸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의 틀은 어떤 것이었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파와 교단 중심의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파와 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파와 교단을 너무 강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른 교파와 배타적이 됩니다. 다른 교회와 배타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교파 지상주의로 가게 돼요. 다른 교파 목사님을 우리 강단에 안 모십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낮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모델. 지금까지 전통적인 모델은 총회, 노회, 언제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총회 노회는 참 좋은 것이지만 본질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전통적인 목회 틀입니다. 자, 교파와 교단을 강조하면 두 번째 자동적으로 강조하게 될 게 뭘까? 교리지요. 그 교단이 강조하는 교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단의 특유의 신학교를 또 만들어야 돼요. 교단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순복음은 순복음의 교리를 강조할 것이고 침례교는 죽었다 깨도 침례를 해야 될 것이고 장로교는 또 장로교의 교리를 강조할 것이고 리버럴한 사람들은 리버럴한 것을 강조할 것이고 컨서버티브한 사람은 컨서버티브한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교리로 말미암아 교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리 중심이 되죠. 교리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 도그마화예요. 할 수 없어요. 삶이 없어요. 이런 다이내믹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 쪽으로 강조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그 교파, 그 교리, 그 목사예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의 목회를 합니다. 그 목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예요. 교인들은 종이에요. 교인은 목사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따라주는 수행 역할하는 사람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런 구조 속에는 소위 말하면은 중앙 집권식 한 목사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독재죠. 좋은 말로 말하면 권위 있는 목회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 속에서는 장로와 목사는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목회 에너지의 90% 낭비는 당에 있어요. 교인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이 문제 두 가지죠.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장로님과 목사의 관계. 여기서 이빨 알듯이 이빨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문제입니다. 우리의 목회는 말할 수 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 이런 구조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목회는 네 번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적인 방법을 존중합니다. 주부 하나 마음대로 못 바꿔요. 예배 순서 하나 많이 못 바꿔요. 왜? 다 선배들이 해왔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기는 젊은 여자가 납니까? 늙은 여자가 납니까? 예? 젊은 여자가 아기 나요. 교회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교회가 아니라 젊은 교회가 생산을 합니다. 교회가 생각과 모든 틀이 젊지 않으면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젊어야 돼요. 젊은 사람은 모험을 해요. 실수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다 산전수전 겪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탄생, 뭐 탄생이라면 교회가 창립된 지 20년 이상 된 교회치고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 있나 보세요. 100년 된 교회는 아주 큰일 날 교회입니다. 왜? 그 전통을 이고 사느라고.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100년 역사, 90년 역사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만 있단 말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건 좀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통 있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그 전통을 무시하겠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해도 안 돼요. 미안합니다. 어쩜 벗겠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어쩜 벗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영국을 갔어요. 데니스 레이 목사님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나를 우리 부부를 데리고 자기 국민학교 때 살던 집, 결혼 전에 교회 다니던 곳, 그걸 다 거의 그대로 있어요. 결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 집이 그 집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모든 교회들은 다 박물관 같아요. 다 역사, 적어도 100년, 2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누가 거길 갑니까? 그 중중한 데를 누가 가요? 왜 바꾸시지요? 그랬더니 히스토리 안 될 때문에 안 된대요. 절대 못 바꾼대요. 제가 이번에 불란사회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한 300명만 있는 우리 장로교가 하나 있어서 집회를 했는데 불란서 교회를 빌려 쓰고 있어요. 교인이 목사 포함해서 10명이에요. 목사 부부까지 포함해서. 그 교회가 왜 있느냐? 그 건물 때문에 있어요. 건물이 비싸니까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100년 된 교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물을 부셔서 빌딩을 짓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교인은 10명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쳐서 아파트 짓고 월세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주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전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교회 20년 하면 흐트러버려야 돼요. 흐트면 새 일을 합니다. 전통으로 남으면 전통 지키기 바쁩니다. 그 전통은 교리를 만듭니다. 그 전통은 교파를 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계승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그 설교자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위대한 설교자 밑에 10년, 20년 있다고 설교를 닮을 것인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전통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착각이에요. 그래서 집도 적당히 짓고 끝내야 돼요. 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교사로 가는 게 나아요. 우리는 집 짓고 수양관 만들고 공동묘지 만들고 다 만들죠. 많이 만들. 이상하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선교센터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선교센터 하나 안 만들었더라고요. 제 교도 지금 교육관인가 뭔가 하나 짓는데 아주 갈등이 많아. 이걸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땅 파면서도 고민해. 왜? 바울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나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면은 먼저 집부터 져요. 집 다 지면 은퇴예요. 뭐 그거 하나 센터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교회 하나 다 짓고 나면 쫓겨나든지 진이 빠지든지. 나는 교회 지어놓고 거기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집 짓는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지어도 괜찮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무엇을 위한 거냐. 무엇을 위한 거냐.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우리 목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적인 모델은 무엇인가? 교파와 교단을 안에 있고 존경을 하면서도 그 방향이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단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느 교단도 만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느 교단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교단이 신앙이 같으면 만나는 거예요. 교단이 같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지향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지상.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두 가지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과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이 두 가지예요, 포인트.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교와 성령 세례.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양육을 했다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 있지 교단의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 미국 갔을 때 꼭 장로교회 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가면 좋겠지만 저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 교단이냐보다도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을 가리키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기도하는 교회냐,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냐, 목사가 혼자 독재하는 교회냐, 평신도와 리더십을 나누고 있는 교회냐, 그런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 교파와 교단 중심과 교리 중심이 아니라 선교적인 모델은 삶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교회 정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좀 침묵을 하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주는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생동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와 여기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틀이 없으면 절대로 평신도 목회 못합니다. 목사님이 나누어 주지를 않습니다. 다 독점을 하죠. 양이 양을 낳습니다. 목자는 양을 낳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 양을 낳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입니다. 목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90%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무됩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평신도입니다. 사역은 누가 합니까? 평신도가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일반적으로 여자가 많습니다.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 일반적으로 남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안 변할 것입니다. 남자가 있어야 세상이 변하지요. 어떻게 세상이 변해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술집이 그만큼 많습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남자 40대 이후에 된 사람이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보람있게 살아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인 뒤따라 다니는 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흥분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냐 이게예요. 자기의 전문 지식과 에너지를 세상에서 그렇게 쏟았던 그 에너지를 쏟을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게. 그걸 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지요. 부인네들 몇몇 분들만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부인네들이 오겠지요. 부인네들 모셔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어요? 50대 남자들이 교회의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은 남자하고 노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고. 시간 없다는 건 정말 핑계입니다. 절대 안 바빠요. 흥분만 시키면 남자들이 교회 와서 삽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 훈련을 시키고 남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람이 할 만한 그런 자존감과 믿음과 비전을 주면요,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매일 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전을 해보세요. 절대로 바쁘지 않아요. 애정이 없을 뿐이에요. 의미가 없을 뿐이에요. 그 의미와 애정을 주면, 그리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감을 평신도에게 지워주면 목사 한 사람보다 더 큰일 합니다.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평신도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동대학의 교수가 7명이 갔어요. 자꾸 움직여요. 얼마나 전문인들이 지금 저희들이 한 150명 선교사를 섬기고 있는데 3분의 1이 우리 교인이에요. 놓고 다 떠나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나 없어도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나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던 병원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40대 의사들이 병원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연변으로, 아제르바이젠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떠나요. 그리고 그의 40대의 그 젊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목사 아니에요. 신학교도 안 갔어요. 그게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여전도의 역할에 큰 역할을 이미 다 합니다. 얼마나 귀한 봉사를 많이 했는지 잘 압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세상은 안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모델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지만 선교적인 모델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대담하게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틀이 한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첫째는 교회론을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드란노 목회 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많은 목회자님들이 목회론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교회론이. 이상하게 들리죠?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교회론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아, 신학교에서 배운 거야? 많죠. 책 몇 권 읽으면 알지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 하는 이런 체험적 교회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론이 있어야 목회 철학이 생깁니다. 목회 철학이 없으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세미나 아프터 세미나, 이 세미나 저 세미나 자꾸 돌아다닙니다. 방황합니다. 이게 좋다면 이거 해보고 저거 좋다면 저거 해보고 내가 왜 이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게 잘 안 잡혀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떠날 줄 가지 난 가지 뭐 여러분 이 교회 떠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요 또 사람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교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시작하니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교인들은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 있더라고.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늦게 갔더라고요.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분들은 신학이 없기 때문에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신학적이에요. 우리는 선입관이 많아요. 교인들은 설교하는 대로 살아요. 목사는 설교하는 대로 안 살아요. 교인들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그의 헌신도 우리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야 월급 받고 하죠. 그들은 월급 안 받고 합니다. 헌금 내고 합니다. 달라요. 목사의 영성과 선교사의 영성은 전혀 다릅니다. 선교사는 기도 안 하면 선교비가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자동차, 집, 세큐리티 보장 다 해줘요. 특별히 기도할 일이 뭐 있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자는 문제 때문에. 여기서부터 영성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선교사하고 목사가 다른 줄 아세요? 달라요, 달라. 여러분, 목회는 영성이에요. 그 목회자 이상 교회는 절대 안 큽니다. 만약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그 사람이 담임 목사 돼야지 별게 있어요?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목회자 이상 목회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목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양,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믿음 그 이상 절대 안 됩니다. 그 이하예요. 그 이하. 나만 탈할 거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있는 거예요. 목회는 영성이에요. 얼마나 영성이 깊으냐에 그 설교가 달려 있고 그 기도가 달려 있고 그 양육이 달려 있는 것이죠. 교회론이, 성경적인 교회론이 있어야 성경적인 목회 철학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 하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보다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배운 도덕질이에요.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학교에 갓 졸업한 사람의 설교가 어려운가? 간단합니다. 번역 서적을 너무 많이 읽어서 한글말을 못하고 번역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나도 한참 들으면 설교를 또 해석해야 돼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설교예요? 한글말로 설교하세요. 번역식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읽는 모든 책들이 번역 서적들이에요. 그 사고가 이게 그냥 좀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가슴에 탁탁 와 닿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신토불이다든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신학적 교회론은 그 다음 얘기예요. 성경적 교회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설교 잘한다, 목회 잘한다는 사람 설교를 다 갖다가 들어보세요. 어려운 설교 있나? 없습니다. 다 알아듣기 쉬워요.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뭐 많이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창녀처럼 대하면 안 돼요, 교인들을.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는 교회 교인을 창녀처럼 대해요. 이용의 수단으로 본다고요.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그건 필요해서 잠깐 만든 것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자, 뭐 그런 얘기는 여기다 보면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 철학은 목회자의 부름입니다. 목회자의 부름이 목회 철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을 왜 목사로 만들었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당신을 목사로 세워줬다면 분명히 그 부름이 있어요. 너는 청소년한테 가라. 너는 어린아이한테 가라. 너는 전라도 가서 목회해라. 뭐 이런 게 있겠죠. 너는 선교사로 가라. 그게 자기 철학이에요. 부름이에요, 일종의. 목회 철학은 부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은 고민합니다. 재미가 없고 피곤하고. 여러분, 일이 많아서 피곤한 법은 없어요. 좋으면 밤새도 기뻐요. 절대 피곤 안 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취미는요, 돈 내고 하는 게 취미입니다. 시간 내고요. 목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 돈 드리고 시간 내고 밤새고 자라 자라 그래도 안 자고 하지 말라 말라 그래도 하고. 이게 목회예요. 일단 목회는 신이 나야 돼요. 응? 재밌고 신나고. 그냥 당신 건강 때문에 부인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또 도망가서 하고 그런 게 목회예요. 그런 기쁨의 에너지. 이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부름이 있어야 생깁니다. 절대로 월급쟁이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월급 얼마를 더 주냐, 안 주냐는 것 때문에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생활비 안 주면 굶어버리세요. 그러나 절대로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 피곤해졌다는 증거예요. 목회 철학에 따라서 뭐 목회 철학이요. 목회설은 물론 목회자의 비전과 부름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 간다면 그 지역의 교회의 부름이 있어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뜻이 있어요. 그것과 내 목회 비전과 맞아야겠죠. 그거 안 맞는데 교회 크다고 가지 마세요. 조건이 좋다고 가지 마세요. 재앙이 생깁니다. 그거 맞아야 돼요. 그 목회 철학에 따라서 목회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그 목회 비전을 생길 때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 목회자와 같이 생기겠죠. 적어도 자기의 목회 철학을 교인에게 설득시킬 수 없다면 목회 포기하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교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회 비전, 비전이 없는데 누가 갑니까? 비전이 없는데 누가 가요? 비전이 2000년대를 향하는 비전. 우리 교회는 2000년대 이렇게 끌고 간다. 우리 목회는 이렇게 간다. 이게 아주 그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 따라가죠. 비전이 있으면 고생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불평하고 왜 고생이 문제가 되느냐?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을 흥분시킬 만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시하셨습니까? 상식적인 것은 감동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땅의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하늘의 꿈이 이게 비전이죠. 영광스러운 그 비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전라도 교회 만들거나 경상도 교회 만들지 마세요. 평양교회, 뭐 함경도 교회 이거 만들면 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품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빛과 소금의 글을 쓰려고 하는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stained glass church인가? 1040 window인가?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는 뭐예요? 간단히 미국, 저, 브라파 같은 데 가보면 박물관 된 교회, 대리석 있죠? 웅장한 파이프홀관 있죠? 화려한 stained glass 있죠? 그리고 노인 몇 명 있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는 대리석 없애고, stained glass 없애고, 파이프건 없애고 그거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없는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으려고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으려고 그러지. 아름다우니까 밖으로 안 나가지요. 1040 윈도를 만들어서 스테인드 글라스들을 팍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22억을 향하여 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지역 말고요. 지금 중국 선교해도 다 벨트라인이 이 해변선 따는데 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쪽 말고 내리로, 내지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비전들을 준단 말이죠. 북한에 대한 비전을 준단 말이죠. 중국의 비전도 12억의 인구도 이미 복음화된 지역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다가 비전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몽고에다가, 이슬람에다가, 터키에다가, 우즈베키스탄에다가 이런 데다가 계속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교인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해야 돼요. 오로지 그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이런 비전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기도하게 해야 하고 헌금을 하게 해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가야지 이런 생각. 지금은 못 가지만 나도 언젠가는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이걸 위해서 버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요, 이 차 살까 저 차 살까 아파트는 뭘 살까? 옷은 뭘 입을까? 밤낮 돈 벌면 그 생각만 해. 땅 더 뭐 살까? 교인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인들이 나는 언제 직장을 내가 이걸 정리할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나이 40이면 헌신하지. MBC 다니는 직원 하나는 내가 10년 동안 다니고 그만둔다. 10년이 딱 됐어요. 사표 쓰더라고요. 나이 40이 딱 되니까 사표 썼어요. 그리고 일을 해요. 고급 인력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분들 뭐 월급 주고 일을 합니까? 주님이 주니까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다 와서 일해요. 그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돈만큼 일합니다.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무제한으로 일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가 월급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아요. 이미 사고가 다 고착이 돼버렸어. 그 이상 튀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 우리 목사들 선교비를 받을까? 기도해서 좀 문제가 있어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영성이 떨어지는 것보단 그게 낫겠다.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끌고 갈 수가 있을까? 민주화되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노인복지 생기면 교회 안 와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생활이 안정되고 보장이 되면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휴가를 생각해요. 어디로 휴가 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가 폭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성이 생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비전이 있을 때, 이 비전을 수행할 굉장히 중요한 건 사람. 사람이 양육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비전을 이룰 만한 난 장로가 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있느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일이 돼요. 따라서 사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제자 양육은 선생이 아니라 아비입니다. 너에게 일만 스승이 다 쓸데없는 소리요.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하다 보니까 뭐 유년주일학교도 수술할 때가 너무 많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내가 유년주일학교 다니던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다 그거고 그거에 여기서 무슨 일이 나겠느냐 이게 안 나와요. 다 선생이에요. 선생. 너희들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네요. 선생. 복음은 티처가 아니에요. 복음은 아비예요. 낳은 거예요. 낳는 거. 해산하듯이 생명을 낳아야 돼요. 지새끼하고요 달라요. 교수가 하나 있는데 내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학생하고 자기 새끼는 다른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새끼들이어야 돼요. 영적인 복음으로 낳아야 된단 말이죠. 원망과 불평이 어디 있어요? 교인은 원래 그런 건데 뭐 절대 교인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 설교 듣고 그렇게 됐으면 그 당신 설교가 문제지. 아, 10년 설교 듣고 그 교인 됐다면 그건 내 설교가 문제가 있지요. 그 교인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기대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배신하기로 돼 있고 앞소리가 다르고 뒷소리가 다르고. 내가 알기에 여러분을 제일 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제일 해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일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뒤에 가서 여러분을 제일 비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들을 데리고 우리가 나도 그 인간이고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거. 리더십이에요. 지난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디사이플십이 유행했어요. 근데 리더십이란 말을 안 썼어요. 디사이플십이 없는 리더십, 리더십이 없는 디사이플십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디사이플십과 리더십에 대한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디사이플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평신도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평신도들을. 자, 이렇게 이러한 목회 철학과 목회 구조 또는 교회론적인 분명한 기초를 가지고 났을 때 평신도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책 제목을 잃어버렸습니다만은 IBF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에 있는 교수 한 분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목사를 사표를 썼어요. 목사 사역을 목회를 한참 하다가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자. 그래서 평신도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된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평신도로 돌아가 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평신도가 목사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목사로 기름받고 나서 평신도로 돌아간 케이스를 많이 못 들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한다. 목사는 세상을 못 변화시켜요. 평신도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평신도를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좀 부족해도 믿으세요. 실수할 거예요. 신학도 안 했으니 실수를 왜 안 하겠습니까? 실수할 것입니다. 그래도 믿고 맡기세요. 어차피 내가 다 못합니다. 그분들에게 대담하게 사역을 맡기, 성경 공부도 맡기시고 훈련도 맡기시고 프로그램을 다 맡겨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만큼 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당신은 타이틀 없는 목사요. 나는 타이틀 있는 목사요. 뭐 타이틀, 라이센스 있는 목사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 정도의 수준이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이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중요한 틀은 예배와 사역입니다. 예배와 사역.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을 시키면 번아웃합니다. 우리 목회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치게 돼 있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지출만 있으니까. 선교사는 지치게 돼 있어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는 적어도 1년에 3개월 이상은 깊은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훈련을 받든지 안식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꼭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과하지 않고 사역을 시키면 죽이는 겁니다. 사람.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을 양육을 할 때 그들을 예배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제일 안 드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목사가 목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는 예배를 인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다음 기도가 누구지? 왜 저 사람은 왔지? 왜 저 사람은 안 왔지? 성가대는 왜 저렇게 노래하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자기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목사님은 설교를 해요. 정말 예배를 들어가면 찬송가 뭘 부른지 잊어버려야 돼. 다 빠져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잘 안 빠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변합니다. 리얼 워십 속에 들어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경험이 필요해요. 깊은 예배.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목회 틀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고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뭘 다시 새롭게 해보겠다, 그거는 병 하나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뜯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틀을 바꾸세요. 그리고 목회의 교회론을 확정을 하십시오. 교회가 뭐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누리교회 목회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회는 연예인 교회를 한 7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라기보다는 선교단체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교회다 이런 생각을 많이 깨닫지 못하고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3년 있는 동안에 영국에서 이민교회 목회를 한 2년 했습니다. 그때도 교회에 대해서 눈을 많이 못 떴어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눈 뜬 것은 온누리교회 하면서부터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그냥 제 가슴속에 와 닿아요. 아,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주님의 교회구나.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찬양이 있는, 주의 영광이 있는, 흘러넘치는 기쁨과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초상을 내가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언니, 지금은 너무 사람에 많아서 못합니다만 새신자들은 꼭 저희 집에 오셔다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3시간 동안 먹으면서 간증을 듣습니다. 3분의 2가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저는 보면서 전율을 느낄 만큼 저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런 걸 느껴요.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양들이 있어요. 이 양들이 아기를 잘 낳고 새끼를 잘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100%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